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 왕으로 지정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자리에 올랐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훗날 그 다윗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왕비들 사이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지목이 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 백성들을 먹여야 되고 그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되고 목축이 잘 돼야 되고 무역이 잘 돼야 되고 왕의 짐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뭐 아주 신실한 참모들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한없이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뭡니까?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네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가 선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던가요? 어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은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묻더라. 여러분, 그게 나한테도 그렇게 묻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얘기를 왜 써놓았을까요? 우리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걸 지금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에게 묻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묻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성경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입니다. 뭐 솔로몬 얘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모세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못 읽는 겁니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읽어도 이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내 얘기라고 하면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묻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그걸 안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책이 아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하나님이 뭘 내게 주시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은퇴한 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받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공급받아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하나님이 보관하시고 읽게 하시고 지금도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에베소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에베소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생각을 해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복은 절대로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도, 영적 복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혹 성경에서 영적이란 말을 쓸 때 육체적인이란 말과 영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대조해서 쓰는 경우를 가지고 영적이란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을 대조하면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별로 선하지 않은 이런 개념으로 몇 번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영이란 단어가 그런 관점에서만 해석되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육적이라고 할 때 이 둘이 합해서 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육체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성경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도 이게 잘못되면 죄성이지만은, 사람이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단어들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쓰는가를 잘 보지 않으면 영적이란 말은 좋은 거고 육적이란 말은 나쁜 거고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첫 번째 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려고 하면 감옥에서 사형수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에베소서를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나한테 좀 힘내라 이렇게 누군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려고 하면 감옥에 앉아있다가 그리고 얼마 후에는 죽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은혜롭게 읽었는데 이 편지 쓴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대. 이게 나한테 무슨 격려가 되는 편지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바울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저 피상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 이건 나한테 별로 격려가 되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격려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옥문을 깨부수고 바울을 튀어나오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사람 바울이 나한테 편지를 쓰면 내가 좀 힘이 될지, 아니면 바울 말고도 1세기 그리스도인 중에서 똑똑하고 유명하고 내가 마음이 끌릴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그 생각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있지만은 이 바울이 빌립보서 역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볼 법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곧 접을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앉아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감옥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지만은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에는 바울이 젊을 때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서 바울을 꺼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늙었습니다. 수고를 참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은 시골 감옥이 돼서 하나님 좀 쉽게 꺼냈지만은 이 로마 감옥은 너무 견고해서 황제가 있는 도시고 여기는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가 좀 어렵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야, 감기 몸살쯤은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암 말기다. 이건 내가 좀 손대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어려워서 이거 쉽게 내가 기도를 해도 잘 바꾸어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암 말기나 감기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이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겉보기로 보지 말고 죄수라고 하는 신분을 보지 말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핵심을 잘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투표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여러분이 투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뭐 인물 좋은 사람 나는 뽑으란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애가 아픈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옷잘 입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애를 좀 고쳐달라 그럴까? 이런 멍충이는 아무도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약이 필요하면 약사를 찾아가고 집을 짓든지 하려고 하면 그쪽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키 크다고, 코 크다고, 옷잘 입었다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문가라고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에서 인사말 서론 정도를 말씀한 다음에 4절, 5절, 6절에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관계의 복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아들,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우리가 아들, 딸이 다 돼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뭐 불행하게도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의 아들, 딸이 된다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내 아들, 딸이다. 나는 너희의 아빠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바마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바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빠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친애의정 단순히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그 엄마 아빠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 그게 바로 아빠 아닙니까? 엄마는 왜 아빠 같은 말이 없을까? 엄마란 말 자체가 아빠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버지도 있고 아바마마도 있고 이 아빠란 말이 이게 많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들으면 되고 뭐 그거다 대놓고 뭐 내 생각은요 엄하게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는 항상 얘기하면 내가 듣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 사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아바 아버지다, 아빠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느껴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예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게 하도 유명해서 들어 여기저기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93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독특한 것은 이론적인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책을 그냥 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 268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보스턴 인근에 있는 빈민촌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남자아이 같은 또래 17, 18 또래입니다. 456명 합해서 724명의 남자아이들만 선택을 합니다. 여성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접촉의 어려움 때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724명이 그때 전부 17살 전후였습니다. 85년 동안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85년 동안 연구가 끝났을 때 이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었습니다. 100세 넘게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 사람 없었습니다. 연구가 뭔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전부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 724명을 계속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이 사람들 주변 몇몇 인물들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가서 만납니다. 당신 동료인 누가 지난 한 해 동안 언제 행복해하고 언제 불행해하던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한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한 다섯, 여섯 살 되면 이 애들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병원도 조금씩 다니기 시작하면 주치의들도 전부 인터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계약서에 들어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무려 85년 동안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고 이 사람이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를 해냈는가 이걸 샅샅이 연구를 하면서 결국 행복에 어떻게 행복을 찾던가 하는 결론이 뭔고 하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옵니다. 1975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 출신 변호사였던 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1975년 당시에 고등학교 교사였던 레오라고 하는 두 사람 케이스 스터디를 놓고 그 보고서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The Good Life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구서가 출간이 됐고 우리 한국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출신 50대의 변호사면 미국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연봉도 그때 벌써 5만 8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 레오는 하버드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연봉도 1만 8천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하버드 출신 변호사인 존은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연봉으로나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할 때 레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연구소에 이 두 사람을 케이스 스터디를 한 이유는 뭔가 하니까 레오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그리고 이 인물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누가 행복하더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근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까운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 대상에 미국 대통령도 한 사람 들어있습니다.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 2학년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얘기할 때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이 행복하더라. 사실 이건 뭐 하버드 대학이 85년씩이나 이렇게 시간 걸려서 연구 안 해도 웬만한 사람이면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85년 동안 724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상식으로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면 부부가 100평집에 사는 게 행복하냐 사이 좋은 게 행복하냐 모르는 분 있었습니까 혹시? 친구가 맨날 밥 사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냐 아니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친구가 좋은 친구냐 그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번쯤 이렇게 결론 지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방 느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사실은 이 하버드의 연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걸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저 사람의 삶의 모습만 가지고 연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다투는 부부보다 날마다 살찐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근사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떤 부부가 행복하다고요? 사이좋은 부부가 행복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축복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부터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어머니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다. 이 관계를 평생 동안 잘 유지하면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엄마시고 내가 이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서 4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너무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만들고 하늘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요즘 과학자들은 저게 백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만, 이건 어차피 다 가설입니다만, 언제 만들어졌던지 간에 저런 것들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얼굴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여기에 앉아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대, 우리의 삶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밀려서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있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면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하늘에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 얼굴을 아시고,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조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시시하게 여긴다고 해서 또 나 자신이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낙심되는 마음이 생길 때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한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다른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뭘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앞선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부부 관계이다, 신랑 신부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목자인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실수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잘 따라갈까? 이게 우리의 목표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 말고 혹시 하나님의 조카분이 누구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예 상관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좀 관계는 있고 좀 친밀하기도 합니다. 뭐 기도도 한 번씩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때 되면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니고 그러면 조카 비슷한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조카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조카만 해도 꽤 가까운 사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 딸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들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이 셋을 놓고 늘 자주 해보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커서 뭐 집에도 없고 뭐 이제는 적어도 어른이라고 이제 애하고는 영, 애 때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근데 애 때일 때 아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태도를 저는 늘 떠올립니다. 이를테면 물을 잘 못 해놓고도 애들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오를 때 아니 물을 잘 못 해놓고도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애 셋이 저녁에 같이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애 셋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둘째가 옵니다. 그러면 막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큰애 이름을 제가 부릅니다. 너 또? 그러면 얘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빠는 지금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를 탓한다는 겁니다. 뭐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네 살 나이 차이가 나고 동생은 언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뭐 힘도 안 되고 뭐 똑똑한 걸로도 안 되고 항상 울면 언니가 쥐어박는 겁니다. 뭐 말로 쥐어박든 손으로 쥐어박든.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이제 불공평하다. 그러고는 문을 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아, 막 따라 들어가서 한 대 쥐어박아 줄까? 그런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얘가 어떡할지 압니다. 그 지는 문 닫고 들어갔고 동생 둘하고 우리 네 식구만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넷이서 다시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얘가 나옵니다. 나올 때 얘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려고 그러면 교면적으니까 금방 뭐 문으로 탁 들어갔는데 문을 크게 열고 꽉 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마!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돈 2만 원 필요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금방 동생 울려놓고 아빠한테 대들고 지가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뭐 잘못했다는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고 문 탁 열고 나와서 내일 나 돈 2만 원 필요해. 학교에 갈 때 뭐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왜 이럽니까?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아들, 딸이 누리는 특권 말입니다. 부모한테 뭐 좀 뻔뻔스럽게 그랬다고 그게 탈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애들이 동생 울리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들어가서 혼자서 막 자숙하다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아빠 내가 이렇게 속 썩이는 딸이 돼서 미안합니다. 나는 아빠 눈앞에서 없어지겠습니다. 그러고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도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실수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엄마 눈앞에서 없어지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딸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네 아빠라고 얘기하고 엄마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걸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걸 못 견뎌? 내가 이런 정도도 내가 못해?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완성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이런 관계 속에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왜 이렇게 자녀로 부르셨는가 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아빠 되신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은 아빠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 겁니다. 아직 완성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아마 하나님의 작품 만들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길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방주 때 누가 방주를 타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적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으면 나쁜 놈들, 믿음 없는 놈들, 도적놈들, 사기꾼들, 살인자들 이런 것들이 타지 못했다고 말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네 가지 언급을 하는데 충격적인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못 탔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 네 가지만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 짓는 겁니까? 하나도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인자가 왔을 때도 그러하다. 바로 이어서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롯의 때도 그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의 때, 노아 때, 예수님 때 계속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나쁜 짓을 한 건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받은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출근하고 뭐 애들 키우고 집안칸 장만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심지어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열심히 왔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살되 일상생활에 묶이는 자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를 날마다 놓치지 말고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